자, 이제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마지막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은 시간을 얻는 지혜 설교 제목입니다.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 그리고 내일이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나누는 게 가장 합당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오랫동안 수요일이 지날 때까지도 어떤 주제가 잡히지를 않았어요. 지금 책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메시지 전하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과 관련된 것을 전하고 새로운 해를 맞는 것이 지혜롭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을 기도하고 발전시키던 중에 에베소서 5장 15, 16, 17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고민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에요. 특별히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또 다른 365일이라는 한 해를 채우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닷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분별하라.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찰하라. 지속적으로 쳐다보라. 무엇을? 우리 성경은 어떻게 행할지를, 미래에 어떻게 행할지를 이런 느낌을 줍니다만 지금 현재 너희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이것이 더 정확한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ESV 같은 경우에는 Look carefully then how you walk. 지금 너희가 현재 오늘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자세히 분별해보라, 조사해보라,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게 정확한 원문의 느낌입니다. 너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떻게 걷고 있는지를,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시간 사용은, 시간을 보내는 패턴은 어떠한 것인지를 목적을 가지고 알아보라. 이것이 지혜로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지혜롭게 여길 것으로 너도 생각되어지는지, 그러면 얼마나 주의 깊게 나의 삶을 조사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고 한 해를 어떻게 영위했는지를 어느 정도의 주의를 가지고 조사하고 탐구해야 되는가? 저는 이 비유를 신명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얼마나 주의 깊게 내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가?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제대로 사는지. 신명기 19장 18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 그림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증인이 법정에 세워졌는데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가 지금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저를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좋지 못한 관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위증을 했어요. 그 피고로 있는 그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증언하는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 위증이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법정을 주도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지도자에게 항변하겠죠?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증인을 호소하며 범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피고인, 증인석에 앉아서 저 사람 범인이에요, 범죄했어요라고 하는 거짓 증언하는 증인,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방금 읽었던 18절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법을 다루는 사람 가운데 거짓 증언, 다시 말해서 위증을 입증하는 것이 참 힘들대요. 그 현장에 카메라를 가지고 찍었거나 아니면 그 음성을 녹취하지 않는 이상 증명하기가 참 힘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련 사실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고 조사를 하죠. 그 정도의 치밀한 조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것을 추적해서 조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5장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사해라 라고 하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Present Imperative라는 뜻은 명령형인데 지속적으로 그리해라 하는 요구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쉬는, 우리가 관계하는 환경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가 멀어졌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실체가 너무도 희미하게 작은 끈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 생생하게 실제예요. 그래서 365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하나님께 주신 가치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주는 가치,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네가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보되 위증한 사람을 가려낼 때 그것이 거짓인 것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밝히는 것처럼 너 자신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신랄하게, 정직하게 한번 보아다오, 이런 요구입니다. 왜 이것을, 이 작업을 해야 되는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요, 2018년 다음 한 해 똑같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영적으로 비생산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듯이, 수사하듯이 분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검찰이 사건 수사 대상인 사람 표적을 딱 정하면은 어떤 작업을 해요? 보통 세 가지를 하는데,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자금의 흐름, 컴퓨터 수거. 보통 이 세 가지 해요. 통화 내역은 누구와 얼마나 자주, 언제, 그것을 밝히는 것이고, 자금의 추적을 위해서는 회계장부하고 은행 계좌 추적해요. 그리고 컴퓨터 뭐 압수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사실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는지를 정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이 동안의 얘기라고 그랬죠.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의 관심은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가 자금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나는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것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세 번째가 컴퓨터 수고라고 했는데 나의 컴퓨터, 이거는 문자적으로 나의 컴퓨터 태블릿 사용 기록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지. 삭제 기능이 있어요. 하드드라이브 버리면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접속하여 내 시간을 채운 이 하나하나의 행위들, 그것이 남아있다면 어떤 것으로 구성되고 있을까? 이것을 정직하게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까요? 그럼요. 자기의 실수와 또 못난 부분을 회상하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작업을 해야 지나간 해와는 다른 한 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삶이 운영되는 방식.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자세하게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착각하는 영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씨앗을 심어놓은 적이 없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요.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주님의 정확한 그 뜻을 곡해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내 삶에 짐작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사람들이 주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차원에서의 좋은 씨앗을 심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조사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조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사에 의해서 내가 범죄자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뇌물수수 정치인이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고 자신을 범죄자로 규정할 실수로 죄로 발전될 줄 알았으면 그 뇌물수수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씨앗을 심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 짐작에, 그냥 추측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예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두 개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착각하는지,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수사해야 되는지. 이 말은 주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 아닙니다. 정직하게 내 자신을 주님의 빛 앞에서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이요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고 주님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자신 없는, 승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정직한 분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더 구하고 지혜를 더 찾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그림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씨앗을 심어놓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두 가지 영역, 많지만 두 가지 영역. 첫 번째가 예레미야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아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제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캐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0절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내면을 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치부는 부자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수단으로 치부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는 세상 가운데는 그것이 자기 것이 결코 되지 못한대요. 하나님 그리 승리하셨어요. 아, 목사님 안 그런 사람 맞는데요? 아니에요. 다 떠나요. 불의로 치부한 그 분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한국에 지금 정치와 관련된 사람, 금융과 관련된 사람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떠나고 있어요. 그것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불의로 치부한 것, 불의로 불을 만들어낸 것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았어요. 자고새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선택한 이 단어를 보니까 자고새라는 어떤 새가 낳지 아니한 그 알을 지금 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제가 이것이 부화하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불의로 치부한 자는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리가 되리라. 심은 적이 없는 것을,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결코 심은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하리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은 결과. 두 번째 그림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우리 좋은 날 보기를 원하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지 아니하면서 좋은 날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것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당사자가 없는 데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 즉 혀를 절제하지 않음에도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오지 않아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365일 내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당사자가 없는 장소에서 어떤 말을 하고 그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날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인데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육체 지혜라고 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Human Wisdom,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는 세상 지혜 이렇게요. 세상 지혜, 육체 지혜,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좋은 날이 오리라고. 불의로 내가 불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한국 속담 가운데 개처럼 불어서 정성처럼 쓴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안 통해요. 만약에 개처럼 불었다면, 부는 가정에 불의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이 아무리 품고 있어도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왜 이 결과에 도출했을까? 자기 삶을 성찰하지 않았어. 그러나 지혜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주로 머무는 환경, 만남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한 사람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와요. 그게 뭐냐면, 아, 내게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시간 사용에, 만남에, 내가 머무는 곳에 문제가 있다. 아,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위한 지혜의 길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하나는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성찰이 없는 사람은 아예 회복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단계도 밟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적대적이다.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을 트레킹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숲속에 난 길을 트레킹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서 카톡 확인해요? 해요. 걸어가다가 평소에 들리지 않는 새소리가 나면 뭐지라고 쳐다봐요. 트레킹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기에 30분 뒤에 픽업해 올 테니까 30분 내에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보통의 트레킹은 주위에 있는 새로운 것, 대화하다가 흥미로우면 멈추어서, 아니면 벤치가 보이면 거기서 도시락 먹기도 하고. 그러나 지뢰가 깔린 지역을 지나가는 군인은 달라요. 결코 SNS 안 합니다. 지뢰밭을 지나가는 군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트레킹하는 숲속길인지 또는 유람선을 탄 유람객인지 아니면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군인 아니면 전투함을 탄 군인인지 성경의 그림은 무엇일까요? 착한 그 그림은 군인의 그림입니다. 저 여름을 둘러싸고 있는 오늘 26절 본문의 말씀에 말한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의미에서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시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제가 원처치라는 포탈을 통해서 들은 뉴스 두 가지만 가지고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 주위에 도덕적인 타락과 어떤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다 주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주의 없이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안전한 숲속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지 아니하면, 주의하지 아니하면 내가 위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그 뉴질랜드 뉴스란에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전신 나체의 남녀가 등장합니다. 알몸만 보고 상대를 고르는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모자이크 처리도 안 돼 있고 그러한 것을 뉴질랜드 국영 방송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패밀리 퍼스트 같은 가족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의 항의를 받았다 하는 것이 제가 한 달 전에 원처치 뉴질랜드 관련한 뉴스에서 본 그림입니다. 얼굴을 보고 직업을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고 데이트 상대를 고르는 것. 한국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미국에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온 건데 남자 여자가 다 벗은 상태로 보고 그 데이트 상대를 고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0년 뒤에 맞게 될 도덕적인 수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숲속길일까요? 지뢰가 이곳에 저곳에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삼켜질지를 몰라요. 우리 가치관을 도전하는, 우리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는 어떠한 행위들, 사건들 많습니다. 한 달 반 전에 동일하게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11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섬기는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로봇을 섬기는 교회가 설립되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Way of the Future, 미래의 길이라는 교회이고, 미국은 IRD가 아니고 IRS인데 그 국세청에 체리티 등록까지 마쳤어요. 이것을 창시한 사람은 레반도우스키라는 사람인데 AI 전문가이고 전직 구글 계열사 엔지니어예요. 아주 AI 관련한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왜 당신 이 종교를 창시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밝힙니다. If there is something a billion times smarter than the smartest human, what else are you going to call it? 인간보다 수십억 배 더 현명한 무엇이 있다면 신 말고 뭐라고 당신 부를래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럴듯해요. 이 나라에 로봇 국회의원을 도입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나라에. 10년 뒤에 도덕적 혼란, 가치관의 혼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할 때 내가 뺏길 거, 우리 자녀들이 뺏길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결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 왜 이 땅 살아가는 처세나 생활과 관련된 어떤 지혜나 그런 것은 메시지 전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런 것만 전합니까? 왜 성경만 강의합니까? 저 개인적인 확신은 유람선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전투함이에요. 트래킹하고 있는, 대화하면서 평화롭게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뢰밭을 건너는 군인 같은 그런 심정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나와 있는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것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이고 돈을 사랑한다 이 말도 부를 확보하고자 하는 물질주의예요. 그 밑에 배신도 동일하게 이익에 방해되면 쉽게 부모 친구라도 배신하는 것이고 조급함 이것은 reckless라고 번역하면 가장 좋겠는데 무모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어떤데 이익이다 싶으면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전자화폐. 열풍이 아니고요. 광풍이에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와, 기회를 놓쳤다. 사둘걸. 왜 이런 말을 못할까요? 놓친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둘걸. 그때 이런 가치를 가졌던 게 지금은 2,000배, 3,000배, 만배로 뛰어가지고 이만큼 액수가 되었다. 그때 확보해 놓았으면 내 갑부가 되었을걸. 그 사람의 영혼은요, 사라진 기회들은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낭비된 기회들은요,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르고 있는 환경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 영적 환경이고요,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면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쉬울까? 아닙니다. 왜요?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통하는 이러한 때가 지금 사도바울의 2000년 전보다 지금 현재에 훨씬 가깝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있는 한 구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끼라,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 우리 카이로스 이런 말 많이 쓰죠. 기회, opportunity 또는 chance. 크로노스와는 다른 그냥 기회들이에요. opportunity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끼라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 혹시 단어 가운데 아고라라는 단어 익숙하게 들으셨죠? 아고라라는 의미는 로마 헬라 시대에 민회가 열리는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그 마켓을 아고라라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동사는 엑사고라조 이렇게 됩니다. 엑사고라조. 이 시장에서 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라고 해요. 시간이 내 것처럼. 나에게 마시멜로가 왔으면 아껴 먹어요. 내 것이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 삽니다. 한 달 정도는요, 다른 사람 못 만지게 해요. 떨어질까봐. 3년쯤 되면은요, 떨어져도 신경 안 씁니다. 내 것이고, 내 소유이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소유 만족의 효용 가치가 처음에는 엄청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내 음식, 내 소유, 내 시간을 아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시간을 내 시간이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했다가 내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면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이 시간 가치가요, 아꼈던 것이, 시험 공부할 때 아꼈던 그 시간이요,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확 풀어져가지고 안 아껴요. 이것이 우리의 시간 개념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간을 사라고 되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환경 가운데 이 시간은 기회들을 흘러가요. 내가 애를 써서 뭔가를 지불하고 이것을 하나 사서 내게 남기고 이것이 주의 뜻 가운데에서 이행된 것으로 남았을 때 영혼 가운데서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 한 주 168시간이 내 것이고 아꼈다가 안 아꼈다가 아꼈다가 안 아꼈다가 낭비했다가 이런 것으로 생각해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시간들, 기회들을 사라. 내 것이 아니다. 사라, 구속해라. Redeem the opportunity.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시간들은, 이 세상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때로는 쾌락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 패션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흘러가게 내버려둬요. 재미있으니까, 나를 흥분시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이 한 해가 지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허무감이 남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것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청년입니다. 임모 군이라고. 자기 차가 생겼을 때예요. 자기 엄마 아빠 차로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기름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막 타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 다 앵커가 되도록 이렇게 하다가 자기 엄마 아빠가 새 차 타면서 이제 자기 차가 됐어요. 그때부터요, 닦기 시작하고 기름도 아껴서요, 다른 사람 차 타고 출근하고 자기 것이 되니까. 우리 삶 자체, 나의 몸 자체, 인생 자체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진리에 접하면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내 것.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소유권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백성 삼으셨고 주님의 은혜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새롭게 된 창조물,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고 부르신 목적이 있고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분명하게 시간이 확보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이 확보되어야 될까? 주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회를 사야 될까?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한정하게 내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야 돼요. 제한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제한된 기회입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쁘고 격동하고 또 영적인 적이 우글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기회들을 사서 주님 닮아가는 무엇으로 나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시간을 구속하여, 시간을 뽑아내어서, 시간을 사서, 기회를 사서. 저는 어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했어요. 낚싯대를 안 잡아본 지 한 30년쯤 됐나? 그렇지만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회지로 나오는 10살까지 거의 매일 낚시를 했어요. 근데 50년 전에는 이 낚시라는 게요, 취미생활하고는 동떨어져요. 생계였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야 되고 그래야 집 반찬뿐만 아니고 이게 팔아야 되니까요. 근데 마을에서 배 타고 절 밑에 내려가면은 그때 계절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다 해초를 우리는 몰이라고 불렀는데 바다 해초를 이렇게 걷어내고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 계절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배를 제가 저어 간 것도 아니고 보통 삼촌들이나 큰 형들을 따라서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저 기억은 5시에서 8시 그 사이에요. 밑에서 자란 그 바다 해초들을 이렇게 큰 막대기로 해치고 낚시를 던집니다. 지금처럼 잘 만들어진 그런 릴이 아니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대나무를 뻘 같은 데다가 오랫동안 잠겨둡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작용을 일으켜서 그런지 휘청휘청한 게 아주 그게 좋아져요. 그리고 그것을 말려서 이제 낚싯대로 삼아가지고 낚시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절 밑에 그곳은요, 이 3시간 동안에 볼락이 던지면 올라와요. 50년 전에는 그랬어요. 올리는 그 시간은 불과 몇 초밖에 안 되고요. 이것을 입에서 떼고 또 새우를 사용했는데 그 입값을 다시 끼는 그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떼고. 이 볼락이 가끔은 이 주둥이를 이렇게 꿰매는 가장 쉬운데 삼킬 때가 있어요. 낚싯바늘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목을 따야 될지 아니면 그 확 창자를 빼야 될지. 너무 근데 지금 던지면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뭐 한 3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요. 딱 입질이 끝이요. 물이 변하는지 아니면 뭐 기후 때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형들이나 삼촌들이 보면은 이제 가자 이렇게 해요. 이 시간 딱 되면은. 그리고 입질도 안 되고 이 3시간 동안에 그 형들이나 삼촌이나요 회를 쳐서 사심히 해먹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간에 말도 안 해요.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볼락이 굵고 커요. 시큼한 볼락들이요. 정신없이 넣고 정신없이 올립니다. 그 두세 시간 동안에는요. 그 중간에 엉뚱한 짓 안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고 생계라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세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햇빛 때문에 아마 고기가 모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저녁에는 아마 밑에 어떤 조류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 세 시간 동안에만 허용된 그 기회를 형들이나 삼촌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주 예수님 닮아갈 수 있고 주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 시간만 주어져 있습니다. 아침 언제든지 가도 거기서 고기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목적이 없으면 이 시간들이 흘러가도록 사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작업을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쓰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출장 중에도 성경 말씀 한 장씩 타이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형제도 알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을 타이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암송하기 위해서 다른 액티비티들을 제안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뜨지 아니하면 17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은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세 시간이라고 하는 그 낚시했던 그 사람들의 시간 관념처럼 내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한된 에너지, 제한된 기회, 제한된 시간들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줄 압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숙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재철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인 믿음짓기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한 스토리를 읽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 라이프의 그 광고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영어로 Complet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완전한 자, 이것을 우리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추구할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비전이나 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이런 도전적인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그 사람의 마음 작용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고민을 할까, 아니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성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기를 우리 교우 가운데 그것이 나의 목표의 성공이고 그런 사람이 모습을 드러낼 때 저에게 희락을 주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집사님이 있다. 주님을 영접한 이래 메사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애쓰는 그 집사님은 각각 다른 몇 개 업종의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한 업소의 인근 빌딩에 동일 업종의 업소가 개업 준비 중임을 안 집사님은 해당 업소를 매각하기로 했다. 지척 거리에 신장 개업하는 경쟁자의 맞수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내 한 원매자가 찾아와 계약하기를 원했다. 집사님은 자기 업소의 경쟁력이 앞으로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자신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3천만 원이 더 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인근의 경쟁업소가 곧 개업할 것임을 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다.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비록 3천만 원을 깎아주었다 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일러주지 않았으면 결국 상대를 속인 것이라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계약자가 느낄 배신감은 생각하는 것으로도 고통스러웠다. 집사님은 한동안의 고민 끝에 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머자나 인근의 경쟁업소가 등장할 것과 매각 대금을 할인해 준 까닭이 그로 인함이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3천만 원을 깎아주었다는 그 자체도 주님을 의식한 선택이었을 것인데 그 뒤에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인근의 경쟁업소가 들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이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요, 계약 해지해요. 팔기를 원하는데 계약 해지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풍요롭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최종 목적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 그를 지배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평소에 그를 지배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정해놓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신앙 생활도 좀 적당히 하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급진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으시거든요. 야,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 튀는 거 아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렇게 손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평소에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시간들을 싸서 주님을 알아간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민한, 씨름한 사람들의 몫이고 내리는 선택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변화를 목표 삼고 2018년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계획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묵상하고 씨름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주세요. 계획을 세우면 시간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시간을 사와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거룩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냥 일상의 액티비티 활동을 따라서 어떤 패턴을 따라서 살던 나의 삶에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워놓으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 며칠이 아니구나 몇 시간이 남지 않았지만 오늘 저녁 여러분 가셔서 커피 한 잔 준비해놓고 그 커피값은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몇 사람도 시켜가지고 그 커피값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지세요. 계획하는 시간 가지시고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다 일어나셔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전에 간증에 나왔던 그 집사님처럼 거룩한 변화를 목표 삼고 성장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지혜를 더해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을 확보하되 큰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는 심정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살아온 이 2017년과 다른 해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